자, 성경 바로 보기 44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43번을 했는데 이 성경 바로 보기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그 경영 통치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섯 가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통치 경영 방식. 첫째는 무죄 경륜, 그 다음에 양심 경륜, 네, 그 끝난 다음에 인간 정부 경륜,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율법 경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가지 하나님의 그 경영 통치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여섯째 경륜. 그래서 보통 우리가 dispensation of grace 이렇게 얘기해요. grace, 은혜 경륜, 또 다른 얘기는 교회 경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경륜, 통치 체계, 또 그 통치 체계가 지속이 되는 그 기간, 이 dispensatio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ispensation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련의 사건들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래서 언제 이제 끝이 되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 시대, 아니면 은혜 경륜, 아니면 교회 경륜의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지금 맡은 자다. 경륜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청지기직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경륜은 또 경영 통치 방식으로도 이제 이 번역이 될 수 있다.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은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경영 통치 방식을 가지고, 과거에는 특별히 구약 시대 율법 경륜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과 주로 다루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또 예수님 심지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시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시대를 우리가 약속 경륜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특별한 약속. 어떤 약속을 주세요?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그 경륜을 우리가 약속의 경륜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룩한 율법, 그걸 기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이 시내산 율법 수여 그 이후부터는 율법 경륜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뭐라고 지금 이 경륜에 따라 부르냐 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Dispensation of Grace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Grace를 성경에 가서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몇 번 나오느냐. 170번 나옵니다. Grace라고 한 말이. 뭐 Grace 말고 Gracious란 말도 있고 Graceful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찾으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다만 명사로 grace를 찾으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멸절시키려고 하실 때 노아를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나와요. 그때 거기 가서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은혜, 은혜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 세상 수억의 사람들이 다 죽는데 홍수로, 그렇죠? 노아와 그의 식구 8명만 구출을 받은 거예요. 그 구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죠? 이런 일들, 그게 은혜다. 여러분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아 당시에 수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8명만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그와 같은 그 사랑, 그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마감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맨 마지막 절에 또 기록된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누가복음에 한 번, 요한복음에 네 번, 사도행전에 열 번,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무려 9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거의가 다 은혜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사도다. 이제 그렇게 불러요. 왜 그래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그와 같은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전한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로 은혜의 복음, 은혜는 일단은 거저 받아야 은혜예요. 거저. 무언가 갖다 돈을 내거나 뭐 내가 선행을 해서 받은 건 그 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할 때는 무료로, 지금식으로 공짜로 받는, 공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행위와 상관없이 받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없이 무언가 해야만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은혜의 복음이 아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한번 가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바울 이전에 있던 여러 유명한 그런 사도들, 모든 그런 사람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영어로 가서 보니까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I am, 나는 what I am, 내가 지금 내가, 내가 지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 이전에 많은 그 사도들 열심히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일을 했다고. 사도 바울처럼 아시아와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세 번, 네 번 로마까지 가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걸어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그렇죠? 매 맞아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어도 그게 내가 아니고 뭐래?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멋있어요. Very nice. 그렇죠? 예, 이게 아주 굉장히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영어 grace가 대단히 좋은 말이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소개했고, 아마 우리 아이들을 낳으면 내가 그 중에 하나 여자아이는 은혜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이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라고 내 이름을 적고, 둘째는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이 유니스예요. 우리 성경에는 유니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니스라고 이름을 적고, 셋째 아이는 좀 에스더처럼 뛰어나면 좋겠다 해서 에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손녀가 하나 태어나면 그레이스라고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레이스. 하나님이 무료로, 거저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도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너는 참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해주시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게 굉장한 거에 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 창조하신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굳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사는 그 기간에 사는 그 사람들의 그 통치 방식 그것만 왜 굳이 은혜 경륜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요. 내쫓으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시오 그러면서 수치를 다 가려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그것도 은혜인데 왜 근데 그때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안 부르느냐. 그때도 그거 은혜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롭게 대우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노아의 여덟 가정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이 이후로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절시키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으시잖아. 아무리 홍수가 크게 나도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홍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 죄를 많이 지었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모세,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던 그와 같은 시대도 어느 면에서는 은혜의 경륜, 은혜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지금 이 시대에만 특별히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도 종류가 많은데 조금만 이런 은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왕창 퍼붓는 은혜가 부어진 시대다. 지금 이 시대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이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심지어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어요. 심지어 지금 이 시간에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햇빛 공기 이런 거 사 먹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10분만 없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무료로 거저로 주니까 그게 은혜다. 맞아야 다 은혜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지금 이 시대를 은혜의 경륜 아니면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은혜하고는 저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얘기하면 잽이 안 되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은혜의 경륜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은혜는 조그만 이러한 이런 개천이라고 보십니다. 개천.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가 하나가 모이게 되면 그러면 엄청나게 큰 그런 강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말에 중국에 굉장히 큰 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양자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황하라는 게 강이 있어요. 그렇죠? 황하가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근데 그 강이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나게 큰 강이 아니에요. 저 위에서 조그만 질개천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갖고 맨 끝에 이 황하라는 이런 엄청난 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이 십자가 사건 전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는 이 질개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이렇게 하다가 이 황하같이 예, 막 범람에서 넘칠 정도로 예, 이렇게 넘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준 이 시대가 이 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우리가 또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게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한 그런 사람이다. 스데반을 죽인 일에 동의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언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을 주시면서 바울이 결국은 회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이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야. 그 어느 정도의 은혜냐? 차고 넘쳐서 범람에서 그냥 막 펄펄펄펄 쏟아져 넘치는 그와 같은 은혜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상당히 그 중요한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는 게 문맥상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침례자 요한이 그 뒤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 늦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보다 앞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분께서 이 땅에는 나보다 늦게 왔지만 원래 그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영어로 가서 보면 fullness 이렇게 되죠. fullness인 건 뭐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영어로 grace for grace 이렇게 되죠. 여기 나오는 이런 for는 대체한다는 의미예요. 개혁성경이 이거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주지 않았냐? 그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적어서 주시고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누구에 의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모세라고 하는 어떤 그 중재자가 가져오는 그 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 주어졌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구약시대 그 은혜를 대체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은혜 위에 은혜. 아시겠죠?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이 경륜, 이거를 은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 풍성이 넘치는 그런 은혜다. 어떤 면에서 또 그러느냐? 구약시대의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근데 지금 신약시대의 이 은혜는, 특히 구원받는 이 은혜는 이방인들의,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이방인들 중심이잖아요. 거의 99.9% 구원받은 사람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은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어 보여주세요. 드러내어 보여준다를 우리가 계시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reveal, reveal이라는 얘기를 하고 명사를 revelation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역사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각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가, 이거를 기록해 놓은 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쭉 가서 보시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걸 봐요. 죄가 있을 때 사람들 내어 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이와 같은 거인 종족, 이 거인 종족들 때문에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그 사악한 이 죄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그 시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줬어요. 그렇게 훌륭한 아브라함인데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은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요셉의 기사를 한번 가셔서 창세기 38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요셉의 기사를 읽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요셉의 그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그럴 때 눈물이 나요. 계속 읽을 때, 야, 정말 이게 한번 그 시대로 내가 돌아가서, 뭐 요셉 자신도 되겠지만, 그 요셉을 팔아넘기 그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요셉이. 이 모든 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당신들과 우리 모두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냈다. 이게 여러분 소설 같은 그런 거라면 이게 가능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사람의 그 삶에서 이게 일어나고 사람이 그걸 말로다가 이걸 발설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홍해가 갈라진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워가 뭔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이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는 그 시대에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워가 어떤 건지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가 이렇게 벽처럼 쫙 쓰게 되고,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조금 좀 다섯 살쯤 된 아이로 생각을 하고, 야, 거기에 바람이 불어갖고, 여기 지나가는 그 길이 다 마른 땅같이 싹 마른 가운데, 그 옆에 그냥 물들이 쫙 솟아오르는데, 거기를 우리가 지나간다. 굉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의 파워다. 이런 파워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파워예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얘기할 때 죽어있던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빼고 그냥 다 나오라 그랬으면 무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올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을 죽은 자도 세우시는, 그게 파워잖아요. 그게 파워죠. 맞습니까? 예.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하나, 뭐 무슨 대견이 뭐 하나 만들기 위해서 3년, 5년 수천 명 뭐 이렇게 동원해갖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바람 한번 쫙 보내거나 이러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파워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특히 레위기 같은데, 레위기 아마 27장인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야, 이거 지겨워서 이걸 어떻게 읽나 이런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겨운 거 사실이에요. 그게 대부분 거기 나와 있는 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고, 근데 뭘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그렇게 지겨울 정도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내가 죄를 이 정도로 미워한다. 예. 아시겠죠?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식으로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이 죄는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읽기에 지칠 정도로 자세하게 이러이러한 모든 죄를 내가 이렇게 미워한다고 적어놓은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렇죠? 또 하나님이 훌륭한 역사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대기상 1장부터 11장인가까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지겹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 다 기록하고 있다. 이게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예. 이러한 하나님인 걸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특히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냐? 내가 지극히 풍성한 친절과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호의를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한다. 이와 같은 호의나 친절과 긍휼은 내가 지금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가 바로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와 같은 시대다. 자, 그러면 은혜란 뭐냐? 은혜.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그 사물이나 어떤 그 개념을 정확히 정의를 내려야,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에 관한 구원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호의, 영어로 favor. favor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favor. 자, 근데 favor인데 대부분의 그 favor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푸냐?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나한테 해꼬질한 사람에게 호의 베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호의인데 어떤 호의냐? 어떤 호의냐?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100%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하박국의 그 표현에 따르면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죄를 못 보신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하고 저희가 같이 상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상종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클래스다. 그렇게 상종할 수 없는 그 클래스를 뭐라고 얘기해서 거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와 거룩히 구분되어 있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 죄가 있는 우리와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친절을, 그걸 은혜. 다시 얘기할게, 거저 베풀어 줘야 돼요. 거저.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과 공기, 이거 10분만 없어도 다 죽잖아요. 그다음 어떻게 거저 받잖아요. 거저. 맞아요? 거저. 왜 그래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나 자매가 나중에 놀라게 될 거예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이거 우리 지금 이 차원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우리 구월자매님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조금, 예. 조금 이해, 저도 조금 이해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하나님이 저 공중에 만들어 놓은 수조,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별들에 사람이 다시 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야 저와 여러분이 예,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지. 예?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예,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어? 돈, 이거 은행에서 찍어놓은 이 돈, 이걸 또 어떻게 사겠냐고, 그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돈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박사학위 뭐 5년이고 뭐 해서 한 그 종이장으로 어떻게 사겠냐고.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봐요. 뭐예요? 사실은 다 허구예요. 은행에 들어있는 게 내 손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있다 그래도 뭐예요? 종이장에다 아니면 쇳덩어리에다 딴 거 없어요. 쇳덩어리. 이런 걸로 어떻게 그와 같은 걸 살 수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료로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친절과 호의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다. 그 은혜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의 선행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거다. 노벨상. 이런 건 은혜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뭘 해서 얻는 거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예, 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얻는다 그러면 은혜 아니에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은혜의 개념과 세상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은혜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선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무언가 조금 착하게 해야 부처든 뭐 마귀든 뭐 누구든 나를 어여삐 봐준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종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친절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자격이나 무슨 조건이 있다. 그렇게 해서 뭘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멋있는 거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똑같은 그라운드에 딱 놓으시고 뭘로 오직 믿음만으로 주시는 게 은혜다. 그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다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예, 다른 예, 그와 같은 차원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당치 않은 친절, 과분한 친절, 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주어지는 그러한 친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 전혀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2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시대죠. 맞습니까? 근데 앞으로 에이지 무궁무진하게 많은 그런 시대들 엄청난 영혼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라서 몸이 영화롭게 변하잖아요. 그 다가오는 그 시대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내가 이 풍성한 은혜로 구원시켜줬다. 이게 내 트로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 은혜로 무료로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받은 그 구원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료다, 공짜다, 거저 주는 거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근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무언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요새 급속도로 퍼지는 게 뭐예요? 아이스 버킷. 에? 얼음물 갖다 뿌려갖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이 아프면 뭐 동참을 한다. 이게 또 지금 온 세상에 다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쇼오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쇼오프, 드러내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전혀 필요 없는 일이다. 아무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예,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면 그건 절만 잘못 생각한 거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넘쳐 흘러 넘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아까 읽었던 그 에베소서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지금 세상 밖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본성에 속.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개나 돼지와 비슷한 거예요. 영적인 그런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지나간 때는 너희가, 우리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들 가운데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 누구예요? 사탄을 따라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그렇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은혜다. 넘치는 은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디도서 3장에도 또 귀한 말씀이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3절에.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한 그런 자들이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침과, 다시 태어나야 되는 born again 해야 된다, 그 시침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 이후에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은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만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차원의 이런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 부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 예를 잠깐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기 상, 사무엘기 하를 읽으면은 다윗의 생애가 나와요. 다윗.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 뭐 한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과연 내 삶에서 있을까? 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 20대, 30대 어려움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한 40 중반 넘어가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 생기면서 가장 내게 뭐라 그럴까?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러한 책으로 다가오는 게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예요. 그 안에서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좋게 자기 장인이잖아요, 사울이.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에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도 저 상대방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한 13년 정도의 그 시간을 말 그대로 다윗의 그 표현에 따르면 벼룩처럼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다가 30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초장부터 뭘 잘해주는 게 아니구나. 이 고난들을 겪어야 그래서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니 이것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규례들, 법규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짜 무엇인가는 고난을 통해봐야 당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역시도 고난을 당해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인생이. 에? 정신병원에 가서 6개월 동안 잠이 안 와서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거기가 처음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시험을 볼 테니까 이거 시험 문제를 적으라 그러더라. 답을. 답이 너무 뻔한 거야. 이거 잠이 안 와서 이러는데 아니 이걸 도대체 왜 내가 시험을 보나. 그것도 돈도 3만 원인가 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작하자마자 딱 한 문제 보고는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지. 그러고서는 안 봤어요. 시험을 안 봤더니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라. 왜 시험을 안 봤냐. 아 이거 너무 뻔한 걸 이거 시험을 왜 보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한 6개월 동안 불면증 약도 먹어보고 잠이 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겪어봤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더 많이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자기 그 장인 이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다윗을 도와줬던 다윗의 훌륭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처럼 자기 몸처럼 다윗을 사랑을 한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요나단이 이제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사울이 다윗이 내가 사울의 집에 은혜를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그 자손들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할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그 친구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므비보셋인데 이 아들이 어릴 때 잘못해갖고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다리를 다쳐서 평생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왕국이 지금 사울에서 어디로 넘어왔냐 다윗으로 넘어왔어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이 불러라 므비보셋을. 그 므비보셋이 남들의 인도를 받아갖고 이제 와서 왕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부터 너는 집에 너가 있는 모든 것들 사울에서 그 모든 것 내가 다 내게 주고 그 다음 이제부터 너는 내 왕자들과 함께 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므비보셋이 뭐라 그래. 나같이 죽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대우하십니까.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렇게 대우한 거예요? 이유가. 그게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이 므비보셋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한 거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베풀어 준다고. 그 누가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온 하늘 이 온 하늘 인간 천지 모든 것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 그 통로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뭐 마더 테레사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크라테스 부처 마호메트 이게 나오면 그건 하나님과 영 거리가 먼 그런 은혜다. 성경과 영 거리가 먼 은혜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결국 끝에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시적인 그런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어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grace잖아요. grace를 지금부터 God's 이제 G를 따고 riches 거기서 부요함, 재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at Christ's expense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그리스도가 다 대고 그러면서 내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은혜라는 거예요. 비용은 다 누가 돼요? 예수님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얻는 건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은 내가 얻는 거. 그래서 예, 지금 얘기한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s 앞에 GRACE 예, 이거를 따면은 그러면 이제 그레이스가 이제 나오고 영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부요함을 얻느냐?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영어로 divine nature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와 같은 생명에 참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모든 비용을 대시고 그 모든 걸 우리가 누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은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그 부요 영어로 rich예요. 부자란 뜻이에요. 그분이 원래 부자였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부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이는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갈보리의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대신 속죄 죽음이에요. 영어로 vicarious, 대신한다는 거예요. Atonement, vicarious atonement라고 이야기하는 대신 속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인류에게 부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그 극도의 그 미움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몽땅 다 부어지는 그런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죄를 처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거를 예수님께 몽땅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몽땅 다.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드러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만족시키고 공의가 만족이 될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장소가 십자가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장소가 십자가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형벌하신 하나님이다. 그 형벌을 예수님께로 퍼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말 그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순식간에 단번에 제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십자가에서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이제 부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그 성도 그 그림을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은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다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용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강같이 넘치도록 부어진 이와 같은 일이 신약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베터라는 단어가 나는 거예요. 베터. 구약이 굿이면 신약은 베터예요. 이것보다 항상 좋은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짐승 희생보다 훨씬 좋은 게 예수님의 더 베터예요. 베터. 예, 구약 시대 언약이 좋은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게 신약 시대 베터커 하면은 베터예요. 베터라고 하는 단어가 더 낫다, 더 낫다, 더 낫다가 여러 차례 나오게 히브리서에.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신약 시대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의 경륜의 시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 은혜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넘치도록. 그러면 반대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를 요만큼 받은 사람, 은혜를 이만큼 받은 사람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똑같은 형벌을 줄까요? 형벌을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지옥에도 운목, 아랫목이 있다니까. 지옥에도 쉽게 얘기하면 운목, 아랫목이 있어요. 지옥에도.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구약시대 사람하고 신약시대 사람하고 어떤 사람에게 더 극심한 형벌이 주어지겠냐? 아유, 대답이 굉장히 빠르네. 신약시대 사람들 더 많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부어진 이 시대에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 더 큰 형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부과가 되어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